고린도후서 54번 메시지 사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명 다섯 번째. 이제까지 우리는 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명의 세 방면, 즉 그 영에 따른 그의 싸움, 하나님의 척도의 측량, 그리스도를 위해 거짓 사도들을 대항하는 민의들을 향한 그의 열심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번째 방면인 바울의 강요된 자랑을 다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보다 긴 부분에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으로 그의 권위를 변명했습니다. 비록 그는 자랑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리석게 보임.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에서 바울은 천연적인 방법으로 현명하지 않았으며 정치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현명하거나 정치적이었다면 아마 그는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함으로써 기꺼이 바보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로부터 그렇게 현명하거나 정략적이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정치석은 아마 일종의 교활한 지혜일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신실하고 정직하며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바보스럽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자랑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고합니다.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지금까지 나는 현명했지만 이제부터는 강하게 말해야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줄 것을 청한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바울은 어떤 솔직한 표현과 엄중한 오조를 계속 사용합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은 공손하게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앞장들에서 바울은 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자랑하며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그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일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는 칭의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임을 타락한 기독교에게 선포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때 그는 어리석음을 사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직 제도 안에서 높은 지위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11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이미 그는 거짓 사도들, 계율의 역군 또는 사탄의 일꾼들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와 같은 표현을 읽을 때 우리는 모두 바울의 편에 섭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서신을 썼을 당시에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에게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바울이었다면 당신은 담대하게 이 같은 서신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결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 교도들에 대해 친절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사도들이나 계율의 역군이나 사탄의 사역자들과 같은 용어를 담대히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어리석게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담대했습니다. 당신은 16절이 어리석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지방에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를 아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말했을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바울이 그가 말하는 것이 주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만일 바울이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잠잠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도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말을 표명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그런 식으로 쓰지 말 것을 충고했을지도 모릅니다. 17절에 있는 이 확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확신은 바울의 어리석음, 즉 그의 정신없는 것에 관계된 것인 듯 합니다. 만일 그가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가 스스로 매우 문화적인 사람으로 처신했다면 전혀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신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했던 식으로 자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는 것에 대해 반의적으로 말한 후에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용납한다면 어리석고 정신없는 나를 용납할 수 없겠느냐? 바울과 유대교도들 사이의 대조. 21절에서도 바울은 반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위치나 종기나 영광을 상관하지 않는다. 욕되게 말하겠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마치 약한 것처럼 말한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유대교도들과 비교하면서 그도 또한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바울과 유대교도들 사이의 대비를 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한 것과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한 것과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말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있는 매질은 유대인들에게서 온 것이며 25절에 있는 태장은 로마인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멜리데에서의 파선을 제외하고도 바울은 세 차례나 파선을 당했습니다. 물론 유대교도들은 이런 일 가운데 어떤 고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 안에서 그들과 바울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26절은 여러분의 여행에 강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들은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거나 변하거나 마른 겨울이 범람하여 격렬하게 된 것들입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강도들은 소아시아의 고원지대와 해안 사이에 거주하는 족속들로서 강도들로 유명합니다. 26절에서 말한 거짓 형제들은 주로 유대교의 풍습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27절은 계속해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고 말합니다. 금식이 애쓰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시 음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자의적이 아닌 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배고픔과 다릅니다. 배고픔은 음식을 얻을 방도가 없는 상황을 언급하는 방면, 자발적이 아닌 금식은 가난한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것은 날씨와 의복의 불충분 때문이고, 헐벗음은 불충분한 의복이나 책짓질이나 파손으로 인한 헐벗음을 가리킵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압력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 압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누르는 그가 돌보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을 돌보는 염려를 가리킵니다. 이외의 일들은 23절부터 27절에 언급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23절부터 28절에서는 거의 30가지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오직 수고하는 것과 옥에 갇히는 것 두 가지만이 실제로 바울과 유대교도들 사이의 대비입니다. 유대교도들도 수고했으며 때때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으며 더 많이 옥에 갇혔습니다. 더욱이 유대교도들은 다른 어떤 항목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사도들, 특히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염려했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불타지 않더냐. 불타다라는 말은 실족한 요인에 대해 슬퍼하고 붕괴함으로 불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의 눈에 그를 약하고 비천하고 경멸적으로 보이게 한 그의 고통과 애씀을 언급합니다. 그는 그의 대적자들이 자랑하는 능력이 아닌 이런 것들에 의해 참된 사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바울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를 약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가 약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대자들의 눈에 약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고대에도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고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만일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것이므로 그는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통을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지 않는 표시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관념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교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맥성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맥성 성을 지킬세 내가 강주를 타고 들창물로 성벽을 타고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만일에 당신이 바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도망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신이 광주를 타고 도망쳐야 할 필요가 있는가? 왜 그는 예수의 승리와 그분이 모든 지배자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 되심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는 광주를 타고 창문을 통해 도망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바울이 왜 그러한 방법으로 이 구절들을 썼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바울에게는 영광도 존귀도 없었습니다. 더욱 이 장에서 그가 말하는 방법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울은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고통받았으며 심지어 식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를 정교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약속한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바울을 공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에게 파선을 허락하여 주야를 바다 위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왜 정교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는 것들을 강조했습니까? 바울의 방법은 거룩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은 하나님의 방법에 반대됩니다. 바울이 이 장에 기록한 것은 참으로 주 예수의 생활과 일치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의 생활은 번영하거나 외적인 축복이 있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외견상으로 주 예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을 모욕하며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출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바울의 체험은 그와 동일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 장을 씀으로써 바울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뿐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소위 지극히 큰 사도들이 아닌 참된 사도들 안에서 참된 새 언약의 사역자들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거짓 사도들은 번영하고 번창할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바구니를 타고 도망칠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사도들은 온 땅이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용고로 역경과 고통을 체험합니다. 더욱 현 세대는 우리가 번영하거나 번창할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족한 고난을 채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그분의 생애 동안에 그분은 몸의 건축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길, 즉 좁은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 안에서 행해야 하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 예수는 고난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몸된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족한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유대교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참된 신약의 사역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장을 썼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사역자의 본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고난에 의해 구분되어집니다. 두 가지 비밀. 11장에서 우리는 참된 자와 거짓된 자를 분별하는 두 가지 비밀을 갖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주님을 누림과 주님을 따르는 고난에 의해서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누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분을 따름으로 고난의 생명을 삽니다. 우리는 누림과 고통의 결정 요인에 의해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누리도록 우리를 돕는 것과 그분의 고난 안에서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참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격려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11장의 시작에서 바울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남편이신 주님을 말합니다. 2장의 끝부분에 이르러 그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분별의 비밀은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과 관계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합당한 관심과 돌봄, 즉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족한 고난을 채우는 것에 관련된 관심과 관계됩니다. 이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이 긴 장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중점들이 우리의 이해로부터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속이는 자들에 의해 부패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남편이신 그분을 누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몸된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을 받기를 자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